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추석 명절에 반가운 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명절에는 각자 다른 이유로 다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요. 저희 집은 그런대로 가족들 사이가 좋은 편인데도 명절 끝나고 일단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다 보면 몸이 완전히 이렇게 늘어져서 막 파김치가 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명절이라는 게 감정노동이 심하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뭐 질문도 그렇잖아요. 대학 어디 갈 거냐, 뭐 취업은 언제 하냐, 승진은 언제 하냐, 결혼 언제 하냐, 뭐 국수 먹게 해줄 거냐, 뭐 이런 게 따지고 보면 다 좀 분위기 썰렁해지고 축 가라앉게 되면 어른들이 어떻게든 분위기 살려보려고 누군가 한 명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던지게 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는 상처받지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그냥 흘려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 모시고 책다방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공지와 광고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먼저 오디오로 함께 들으시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내내 책을 모았습니다. 어느새 수만 권이 모였습니다. 상처에 불어주는 보드라운 입김 같은 책들입니다. 강정마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여린 손들입니다. 10월 17일 이 책들을 배에 싣고 강정으로 갑니다. 책과 사람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항해에 나섭니다. 밤새워 바닷길을 열어 바다를 목적지는 평화. 이 아름다운 항해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동행하는 13시간 평화의 뱃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0일 동안 10만 권의 책을 모아 제주 강정마을로 떠나는 배가 드디어 10월 17일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강정 평화 상륙 작전에는 저희 라디오 책다방도 함께 가는데요. 선상 문화재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는 무대에서 저하고 황정은 작가가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10만 대권 프로젝트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고요. 함께 가는 이들이 많다면 훨씬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YTN 노정면 해직 기자가 저희 책다방에 와서 이미 알려주셨죠. 바로 그 강정평화 프로젝트에 저희 책다방도 함께 갑니다. 배위에서 라디오 책다방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더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린 오디오는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멋진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책다방 게시판에 웹자보도 함께 게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신청을, 관심 없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잠시 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와 답사기가 이번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하니 일본이 새롭게 보여요.
유홍준이 보면 다르다. 일본의 역사 문화가 한눈에 보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창비.
오늘은 홍세아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이 북토크 시간을 갖게 되는데 홍세아 선생님 뭐 소개드리는 게 좀 필요가 있나 싶은데 1947년 서울에 출생하셔서 1966년 서울대 공대 금속공학과 69년 다시 물리대 외교학과 재입학하셔서 72년 민주소 선언문 사건을 제적당하시고 77년 졸업해서 77년부터 79년까지 이 민주투의 난민전 활동하시고 79년 3월 무역회사 해외지사 근무차 유럽에 갔다가 난민전 사건을 귀국하지 못하고 파리에 정착해서 망명생활을 하신 거죠. 2002년에 귀국해서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인 등을 지내셨고 진보정당운동에 깊이 관여하신 파리에서 이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아마 100만 권 이상 팔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100만 건은 아니고요.
아, 100만 건 아닌가요? 네,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절반 정도. 네. 홍세아 선생님 모시고 제가 노래방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워낙 그 같이 그냥 편하게 놀아주셔가지고요.
네.
나이 차이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노래방에서?
아니, 그러니까 노래방 같이 놀러 다닐 때는 선생님 뭐 워낙 격의 없이 대해주시니까. 근데 네. 오늘 쭉 양력을 갑자기 읽다가 저보다 네. 정확히 예, 20년 다 앞이시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네. 이게 갑자기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바로 세우게 되면서
안 그래도 돼요.
아, 그래서
네. 모세섬스럽게.
모세섬스럽게 이 젊은 청취자들, 독자들은 아마 선생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선생님 가장 최근의 직함 뭐라고 요즘 소개해 드리면 되나요?
격을간 말과 활 발행인 편집인
나 아, 그게 제일 네, 핵심인
그,
거군요. 네,
그다음 이제 가장자리 학습 공동체 가장자리의 이사장.
아, 이사장이시고요. 네,
협동조.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직함이 보나마나 있으실 텐데 네. 최근에 이 말과 활 네. 격월간 잡지 창간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쓰신 제목인지 어떻게 이렇게 정하게 되셨는지.
말은 언어 네. 사유이고요.
네.
그다음에 활은 활인 활동. 그다음에 최종병기 활
네.
무기의 의미 실천과 살림과 무기의 의미를 담은 그래서 말과 활이 사유와 실천이죠.
네.
그래서 가장자리가 협동조합이 이제 사유와 실천의 학습 공동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네.
거기 그 가장자리를 이제 어떤 출발점으로 해서 그 결관지가 시작됐으니까요. 말과 활이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이제 진보신당 대표 물러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전에 4월 총선에 이제 저희 진보신당이 실패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하방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때 말의 진지를 구축한다. 그 다음에 민중의 집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당시 그 하방 얘기하면서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진보신당 대표 물러나면서 준비를 한 거죠. 말의 진지이면서 이제 하나의 민중의 집의 작은 출발점 뭐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이죠.
네. 처음에 확 던지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선생님 이번 말과 활에 대해서 글이 좀 어렵다 이런 평이 사실 주변에는 많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문부식 선생님하고 같이 좀 관여했었던
네.
당대비평의 부활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글이 좀 어렵다 이런?
네. 글이 좀 어렵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일종의 어떤 진보 진영에서 반지성주의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에서 대중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 그것이 대중 속으로가 아니고 대중의 눈높이로라는 그런 점에서 조금은 좀 편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구나 이제 진보진영이 너무 공부 안 하는데 이 그 대중성이라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공부는 안 하는
네. 네,
이런 것이 이 결국 좀 이런 이 잡지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또 거리를 두기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워낙 이제 책들을 안 읽고 어떻게 한국처럼 이 교육과정에 사유가 없는 이런 교육과정을 밟은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보는 또한 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쉽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됐는데 진보의 경우는 이것이 왜 문제이고 이걸 분석하고 또 다른 전망을 보여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길어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중과 멀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지식인 잡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담론만이 아닌 이 현장의 서사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동떨어져서 꼭지 글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꼭지들이나 글들이 담론과 서사가 그 안에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필자의 어려움도 있죠. 필자 찾기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이제 시작인데요. 뭐 어쨌든 저로서도 실험이니까 한국 사회에 내놓고 실험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네.
격월관인데 다음호는 언제 좀 나오나요?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지금 준비 중이죠. 원래 이제 7, 8호가 7월 하순에 나왔고 그래서 9, 10호가 이제 그 9월 하순에 이달 하순에 나올 그렇게 되죠.
혹시 가능하시다면 필자 소개 좀 해 필진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특집을 다뤄왔다거나 뭐.
창간 후에는 이제 그 현장 얘기는 뭐 쌍차 얘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밀양에 대한 사진 문제 또 노선 택시가 그동안에 그
사진하고 그러고 같이 실었죠.
네, 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 뭐 가라타니 고진의 또 특히
번역문도
예, 번역문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이태권 씨, 뭐 그 박건일 씨, 그다음에
지잭 글도
예,
있었고,
예, 지잭의 그 기고글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 저 녹색평론 김정철 선생이랑 대담. 같이 대담한 것도 있었고,
네. 네.
뭐 그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두꺼운 책? 글 어떻게 격월간으로 내겠다는 건가? 뭐 이런 걱정?
이거 어떻게 필자보에 관한 걱정?
아니요 두께나 이걸로 볼 때 이게 전형적인 예전 이 개간지 정도의 분량과 힘을 담고 있는데 창간홀에서만
조금 펼쳤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아마 한 일곱 여덟 꼭지 정도가 이제 줄어든 한 350페이지 그 정도 320-350페이지
그래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줄어들 지금 이제 430 페이지가 넘으니까요. 네. 그다음 80페이지나 100페이지가 주니까 훨씬 많이 줄어들죠.
예전에는 선생님 무슨 모임에 가든지 보면 이 한겨레나 이 르몽드 정기구독 신청서 갖고 다니시면서
네.
거의 강매 가까운 막 그렇습니다. 권유를 하고 다니셨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떤 권유를
지금은 근데 그게 한겨레하고 그 르몽드 디플로마틱이나 뭐 한겨레 20일이나
네.
그 구독 신청서를 내밀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요.
네, 선생님 멋있으셨어요 그럴 때.
네, 네. 말과 화를 내놓는 데는 조금 이렇게 그게 왜 그런지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너무 많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그래서인지 한겨레 할 때는 아주 거리낌이 없었는데
네.
그런 차이가 좀 스스로 느껴요. 그렇지만 이제 김득 선생이랑 두 분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책을 받고 나서 제가 바로 정기구독 하려고 하다가 홍쌤 녹음하러 오신다는 네. 거 우리가 정하고 나서 네. 보나마나 오면 정기구독 하라고 네. 하실 텐데 그때 네. 가서 하자 이렇게 네. 해서 좀 미뤄두고 있었던 네. 제가.
김두익 선생은 3년입니다.
아, 3년. 아, 예, 3년. 아, 예, 3년 뭐. 아, 3년 제가 준비하고 있겠으나 얘기 괜히 끊은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예.
네. 선생님 그날 찾다 보니까 아까 살짝 이야기 나왔는데요. 학습 공동체 가장자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가장자리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실제로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학습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단 이 세상에 대해서 같이 인식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 이 그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이 사회가 어떻게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조차 부족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그나마 이제 소수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개 이제 선배 잘못 만나서 그런 계기를 갖는데요. 근데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거 왜냐하면 그 선배 잘못 만나서 뭐 토론 좀 하고 책 몇 권 소개받고 이걸로 어떤 성숙으로 성숙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반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판 의식이니까 거기서 오는 아주 거침이 있고 그리고 섬세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은 아직 선배 아직 못 만나는 게 너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오만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사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나칠 정도로 고집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인식의 이 그 과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런 빈곤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좀 같이 공부하자는 것이 이제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거는 제가 진보신당 1년 대표를 하면서 절감했던 문제였기도 했습니다.
가장자리에서 그럼 주로 공부하는 것은 인문 쪽?
인문사회에 대해서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고 뭐 지역에서 같이 읽기 모임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시도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아직 초기니까 이거 역시 뭐 그 학습 공동체라는 것도 이것이 그 협동조합 방식인데 또 실상으로는 실험이죠.
듣기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협동조합이죠. 조합원들이
네.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이 긴장을 유지하는 일상 속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가장자리와 선을 다 잇는 그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 긴장을 놔버리고 책도 거의 안 읽고 이러다 보면 그런 흐름에 그냥 그 휩쓸려 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이 욕망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멈칫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네.
이게 아닌데 이라는 이런 이런 지점을 같이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 이런 걸 공유하고 싶은 그런 것이죠.
저는 사실 선생님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이털남에 얘기해도 괜찮나요?
네.
이털남에 출연하신 방송을 챙겨 들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가장자리가 어떤 뜻인지를 듣긴 들었어요.
네,
근데
네.
책다방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가장자리라는 이름은 왜 가장자리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근데 글쎄요. 그 혹시 진신류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진보신당류라 그래서
아, 그 말 들어봤죠.
네, 인터넷에서 보면은 진보신당 지금 이제 노동당이 됐지만요. 진보신당 사람들이 갖는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똑똑하고 뭐든지 비판하는데 뭔가 따뜻함이 사라진 그런 지식인의 모습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느낌에 대한 해법으로
인문학
해법으로 공부를 더 하자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약간 아 그게 맞나.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그룹에서 그 해법으로 공부를 더 하자는 쪽으로 가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저는 좀 있거든요. 아니,
저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죠. 네. 우선 이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범진보 진영에
네.
네, 갖고 있는 문제가 예컨대 이제 인문적인 토대 없이 사회과학의 쌍을 성을 그것도 아주 어설프게 쌓은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 하나의 예가 일상세계에 덫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일상세계에 덫에 갇혀있다는 것은 사람은 이상을 갖고 있는 존재에는 세계가 두 개를 갖고 있죠. 가치관의 세계와 일상세계가 있죠. 그런데 일상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가치관의 세계로 보면 가깝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런데 일상세계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갈등이 있고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이러는 것인데 그 일상세계에 함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일상세계가 모든 세계인 양 착각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공동의 극복 대상에 비하여 그 일상세계에서 만나지 않는 공동의 극복 대상에 비하여 일상세계에서 만나는 경쟁 대상에게 더 적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실은 이게 사회과학적인 뭐 이런 공부 이런 것에 비해서 인문적인 이런 토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그런 점을 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진신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인문적인 이런 토대와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인 이런 성이 제대로 쌓여 있냐 그게 아니고 정말 다 허술한 그리고 거의 다 이게 반전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런 비판 의식이나 이런 거라는 겁니다.
반전이라는 건 여기서 선생님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대해서 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비판적이죠. 부정적이고. 그러다가 이 선배장을 만나가서 현대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정 문제라든지 대출입 문제라 이런 거에 대한 가슴 아픔이 느껴왔던 그런 민족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보기에 북한이 그래도 일제 부역 세력 청산했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료되는 이게 반전이죠.
네.
이런 반전에 의하여 섬세하지 못하다는 거죠. 양쪽이 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라 하면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큰 두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좀 섬세할 필요가 있고 총체적으로 미국과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한쪽은 지나칠 정도로 반복적인
네.
또 한쪽에는 국가의 주체성에 대해서 매료됨에 의하여 거기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네.
이러한 그런 경향을 볼 때에도 실제 그 말씀하신 진신요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과연 실제적인 그 적실한 표현이냐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일종의 선생님은 이거 일종의 자기 반성이신 거군요. 선생님 속한 어떤 세력에 대한
진보 진영 안에 대한 성찰이죠. 물론
네, 그렇죠.
공부라고 그러니까 공부라고 다 같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사실 인문학하고 사회과학은 완전히 다른 분야의 학문 완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엄연히 다른데 그걸 공부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니까 공부에서 문제인데 여기서 더 공부를 하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나온 것은 그 두 가지 분야를 그냥 이렇게 같은 걸로 생각해서 나온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두 개의 학문이 서로 보완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저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인문학적인 이런 토대 이런 바탕 이런 기초 이런 말씀 드릴 때 이제 제가 이제 2009년에 낸 책에 생각의 좌표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보면 이 사유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 스피노자 말처럼 나는 고집한다 고로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한쪽 끝이 사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쪽 끝은 나는 고집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가 있고 다른 쪽 끝이 나는 회의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가 있다고 할 때 한국의 경우에는 워낙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사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나는 고집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몰려 있어요.
네.
이게 제 판단, 제 평가이고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럴 때에도 전혀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참 그 힘을 합치거나 또는 이 의견을 좀 더 접근시키거나 이런 점에서 완전히 막혀버린 그리고 이거 그러다 보니까 또 진보 진영 안에서 세력 다툼에 매몰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공부 안 하는 거죠.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게 진보는 왜 쟤네는 왜 쟤네들끼리 싸워 라는 어떤 비판의 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뭐 진보 진영만이 아니고 사람 뭐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뭐 이를테면 참 슬픈 일인데요. 아주 가까운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생각을 좀 더 접근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 지향에서 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해봐야
사이만
나빠진다는 네. 거죠. 그만큼 전부 사람들이 나는 고집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뜬금없는 말 같지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제가 볼 때 전부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른 분들 같아요.
남하고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거나 그러려는 노력이 없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의 좌표에서 이제 제기한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시작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물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과연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 내가 고집하는 내가 주장하는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라는 물음을 하고 있을까?
의심하지 않는 있을까? 거예요.
네. 그렇죠. 전혀 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 질문을 할 때 자기가 고집하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실 이 뭐 최근 근황 잠깐 듣고 선생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하기로 작정을 한 시간이었는데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말렸어.
네. 네. 선생님 제가 생각의 좌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교 제가 일하는 경북대학교에서 책을 빌려 있다 보니까 네. 누가 한국의 학벌 체제는 현대판 신분제다 이렇게 선생님 적어놓으신 부분에다가
네.
형광펜으로 막 밑줄을 그어놓고 거기다가 따로 전적으로 공감해놓고 느낌표를 이렇게 막 찍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홍세아 선생님은 사실 학벌 없는 사회 공동대표도 지내셨고 우리나라의 학벌 문제를 지적한 일종의 선구자인데 따지고 보면 선생님 본인은 경기고 출신에다가 심지어 서울대학교를 두 번 들어간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리안을 뺏었어요.
그래서 제가. 66년에 공대 들어가시고 69년에 외교학과를 들어가시고 책 읽다 보면 외교학과에서 행복하게 지냈냐 하면 이 임진택 선생님 적어놓고 이러신 거 보면 외교학과 가보니까 맨 외무고시 준비한 애들만 있어서 사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선생님의 근데 이 삶의 경력 또는 뭐 학벌하고 이 학벌 없는 사회 운동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이런 좀 가벼운 질문에서 선생님 삶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 뭐 사실 그 학벌 없는 사회에 대해서 신분제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된 배경은 학생들이 학교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한국 사회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네.
참 무서운 일이죠. 이 결국 이 서열화된 대학이라는 이 문제가 그렇게 남들이 저 학생 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저 수준이구나라고 보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미 그 위치를 규정한다는 것. 이게 참 무서운 일이라는
네.
거죠.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 성숙의 모색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물론 학벌 체제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이 왜곡되고 있는 것,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다 이른바 그 상위 이 대학들 특히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이들이 이 주름 잡고 있는 것, 또 이 서로 이 유착함으로써 이런 문제들, 가령 이제 제가 프랑스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에서는 이제 권력학교와 학문학교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력학교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국립행정학교 같은 네. 데는 권력학교죠. 권력학교에서는
관료들하고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죠. 거기 출신이죠. 그 학교
애나 출신이죠. 네. 국립행정학교 한 70명, 60명 이런 학년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는 그런 권력학교에서는 학위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문학교에서만 학위를 받을 수 있고 권력학교에서는 학위를 주지 않게끔 돼 있는 이런 어떤 견제와 균형 이런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갔는데
다 갔는 거죠. 다 네. 권력이건 뭐고 이런 그래서 이게 유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경우에는 진보 이 소위 좌파 이게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보수로 뭉뚱그려지면서 기득권에 그 중추를 이루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학벌 체제,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 이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보통은요, 제가 예를 들면 집에 형하고 얘기하다 보면 옛날부터 서울대학교 다닌 형하고 얘기하면서 학벌 문제를 지적을 하면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통상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벌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 학교 못 들어온 애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냥 생각을 한다든지. 자기 문제를 잘 인식을 못하거든요. 근데 왜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두 번이나 다닌 사람이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겠나 하는 저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런 접촉의 순간을 여쭙는 거거든요.
그럼 역시 뭐 그 프랑스에서의 유럽에 그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세상을 좀 보신 거군요.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 꼭 자기 처지에 의해서 이 의식이 규정되는 것만은 아니죠.
네.
어쨌든 사람이 사유하는 존재이니까 만약 그렇다면 노예 제도가 어떻게 폐지될 수 있었을까요?
노예였던 적이 없는데 없는
그렇죠.
사람들에 의해서 폐지되는
예, 그렇죠.
예.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물론 오히려 그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더 좀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유리하잖아요.
얘기할 자격이 네, 그러니까, 좀 주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네,
유리하니까
예, 우습지만 예.
네, 유리하죠. 유리한 걸 뭐 유리한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학벌 없는 사회에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다 학벌이
좋은 분들이시죠.
좋은 편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래 이제 그런 데서 그 학벌이 철폐돼야 된다고 믿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못하는 것이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자격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학벌이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요 보기에 따라서는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집권 계층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도 보면 거의 한 대학 출신들, 이거 많아봐야 두세 대학 출신들인데다가 심지어 학벌 없는 사회 운동하는 데도 가보면 그것도 다 학벌이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 그거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선생님,
그 사실...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아직 프랑스로 가기 전에 나름대로 의지로 이제 소위 그 엘리트 의식
네.
당연히 이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스스로 버려야 된다라고 했지만 한국 사회 환경 자체가 그걸 버리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안에서
머물러 있는 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여 년 동안 프랑스 사회에 있으면서 그 저의 의지와 어떤 환경이 이렇게 만나서 좀 소멸하는데 좀 이루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점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책 보다 보면요.
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실 선생님 옛날 친구들이 다 엄청 잘 나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파리를 찾아와서 맨 호텔 안에 막 묵고 이런데 택시를 밖에 세워놓고 그냥 기다리면서 친구 아내 친구를 보는 선생님 모습 같은 게 잠깐 언뜻언뜻 지나가는데 아 그런 게 어떤 홍세화의 내면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사람들 속으로 가게 한 그런 좋은 경험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물론이죠.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질문할 내용 이미 답이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 가정자리 그 답 해야 되는데
가정자리. 중요하니까. 네, 네.
가정자리. 예, 가정자리는 아주 간단해요. 네. 중앙은 중심은 점 하나뿐이고 가정자리는 이 평등한 점들이 이루어서 손을 잡고 만나는 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낙 이 경쟁 중심, 이런 인간 중심, 자연에 비해서 이런 중심으로의 지향이 아니라 이젠 가정자리로 물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벼랑 끝으로 이 배제에 의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람들을 이 가정자리 서로 맞잡은 손을 통하여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대의 의미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변방의 의미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제 물러섬의 의미 이것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이 좀 이 저 전복적인 의미로는 화산을 생각합니다. 화산은 소위 이제 밑에서 부글부글 끓는 이런 것이 터져 나오게 되면 중심은 꺼지고 주변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전복적인
멋지네요.
그런 걸 꿈꾸시는 거군요.
네, 그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던 대학생 홍세화가 있잖아요. 학림 다방을 넘어서 명동 티롤까지 진출하고 이 임진택 표현을 따르자면 이 애인인 선희 누나하고 늘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학생 운동도 하고 연극 회원으로 폐쇄된 도시 같은 희곡도 쓰고 연극 증인의 주인공도 하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노래 잘 부르시고 이게 일종의 팔방 미인인데요. 이런 풍류적인 면모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이게 가풍인가요? 아니면
글쎄요. 그 저는
공부는 안 하는 뭐 이런 거 예, 예. 청년기에
공부는 별로 안 했죠. 사실 그냥 방황이죠. 그게 뭐 풍류라기보다는 방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황이었다. 그 시기는 20대 정말 밀도가 정말 짙었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시간이 이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그렇게 길지 않은데 굉장히 밀도가 짙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시간 자체가 이렇게 길었던 시기는 아닌데 사실 대학 시기에
네, 그렇죠. 근데 네. 밀도가 이제 너무 이제 짙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 기간 자체가 저한테는 역시 방황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즘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 보면 전혀 그런 기회도 없고 잘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게 된 것 같거든요. 막 스펙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영어 시험 준비해야 되고 어떠세요? 요즘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좀 거친 말인데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유를 해야 되는 문제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말하자면 이 자동화와 그 다음에 정보화와 그 다음에 뭐 인공두뇌까지 이 장착하게 된 자본이 전유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양질의 일자리도 없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자동화나 정보화나 이 기계화나 이것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할 경우에 지금 노동시간을 3시간, 4시간으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그 이 청년들에게 그 거친 표현이지만 두 가지 거짓말에 속지 마라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정치 부분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라.
창출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안 되니까 네. 계속 그 얘기. 이게 정치 알리바이죠. 정치 하겠다, 정치 해야 되니까.
장사라는 거죠, 일종의 선거
그렇죠.
때마다.
끊임없이 그 이제 그 얘기가 네. 나올 텐데 그것은 곧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
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서 이 재구성, 재구축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 가령 이제 그 마크스의 사위죠. 폴 라파르그가 이 1880년대로 기억하는데 벌써 130년 전에 쓴 게으를 수 있는 권리.
네.
여기에도 이미 그때 기계화나 이런 거에 의하여 2시간 정도 일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미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8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도대체 뭘 의미하나 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공동 재산인 자동화 시스템과 이 정보화 시스템 이것을 전부 자본이 전유하고 있는.
그걸 잘 나누게 된다면 사실 적은 시간이라고 그렇죠. 일자리를 나누고
그렇죠.
다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을
네,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8시간 노동제 자체도 지금은 이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 19세기 말에 그 시각으로만 봐도 4시간도 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선생님의 30대로 좀 넘어가 보면 제가 최근에 이 이석기 의원하고 일부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 시간 날 때마다 70년대, 80년대 사건 기록들을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사실 난민전 사건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 너무너무 그림, 발표 방식, 그러니까 이른바 이 투쟁 방식이라고 선택됐다고 지금 국정원에서 주장되는 그런 전체 그림이 너무 비슷해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난민전 사건하고.
난민전 사건 모르는 분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사건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김두식 교수께서 다
아시죠. 네. 뭐 그 당시에는 일종의 뭐 도시 게릴라라는 식으로 신문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요즘 그 우파 분들이 많이 얘기한 사실 유신 정권이 거의 끄트머리 극에다란 상황에서 저항 방법을 찾지 못한 일군의 민주화 세력이 제가 볼 땐
네.
굉장히 좀 극한적인 투쟁 방법을 택해서 예를 들면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강도질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풍선을 통해서 삐라를 뿌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갔던 그러나 명백히 저는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투쟁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 이석기 건하고 관련해서 저는 좀 생각이 들고 며칠 전에 선생님 홍 선생님 사실 한겨레신문에 쓰신 글을 봐도 선생님 약간 그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난민전과의 이번 건과의 연결 같은 거. 그런데 선생님도 그게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과거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사실 사람도 죽고 굉장히 슬픈 사건이잖아요. 고문당해서 죽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그 75년도 뭐 이 그 75년도에 예 그 인혁당 재건이
네.
예 사건으로 여덟 분에 대한 처형이 있었죠.
사법 살인이라고
네. 부르는 그게 유신 시기였는데 예 저희로서는 그게 정말 예 뭐 일상적으로 이 저 그 고문 행위가 모든 정보 기관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그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이다. 라는 그런 그런 응어리랄까 분노 이런 것을 그걸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점에서 실존적인 어떤 그런 그 이 선택을 요구받았던 시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결국 그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보면 제가 그 칼럼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농담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나오게 되는데 참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너무 절박했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그런
예,
상황이었던
예, 예,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점에서 좀 지금 이를테면 이석기 씨나 특히 제가 이제 안타깝다고 할까 좀 참 허망했다고 할까 했던 것은 바로 그 농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정희 대표가 외려 만약에 미국이 있던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위기에 의해서 항상 그런 방식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하여 극복해온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북침에 대한 94년도 특히 그런 위기도 있었고 네. 북침에 대한 위기의식과 어떤 절박함이 이 나름대로 그런 데서 오는 표현이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 좀 그렇게 허망하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사실 그 칼럼에서 농담 얘기하시면서 밀란 쿤데라 얘기도 네.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존재의 무거운 고뇌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난민전 사건하고 이번 사건하고 좀 다른 점으로 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일종의 농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존재의 무거운 고뇌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운동 네, 방식에 그런, 대한 회의 같은 걸 네, 아마 표시하신 것 같아요. 칼럼에서.
네. 네, 그런 면이 있죠. 네.
아, 팔방 예?
아. 아니에요.
네, 선생님 저 물 저기 좀 드시고요. 네네, 네.
그래요.
물을 드릴까요, 선생님?
아, 됐어요.
이게 물인데 탄산이 들어 있어요.
탄산이 좀 들어 있어서 이 팔방민의 풍류객 홍세화하고 난민전은 저는 되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예전에 보면 결국 이재문 선생과 같이 종로 2가 가서 직접 삐라도 뿌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키도 큰 홍세화 선생님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저는 평소에는 홍세화 선생님이 약간 형님같이 느껴지다가 그런 얘기 읽다 보면 갑자기 이건 무슨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형으로 보세요.
네, 그러니까 난민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홍세화 선생님 프랑스로 이제 그 회사 일로 가시게 돼서 처벌을 면했고 저는 어쩌면 이 투사로서의 홍세화가 가장 마지막까지 운동가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그때 함께 처벌받지 못한 어떤 죄책감 내지는 미안함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 풍류계 홍세화와 난민전 홍사 선생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앞서 나온 얘기에서 이제 그 제가 방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이 20살 때 저도 이제 20살 때 선배 잠을 만나서 현대사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외교학과에, 공대에서 외교학과를 가게 된 그 과정도 이제 그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남북 분단 문제에 대한 이게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방황하는 시절에 제가, 이 시전주의에 많이 젖어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의 부름이라는 것에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지난번 재작년 진보신당 들어갈 때도 이제 그 표현을 썼는데요. 상황의 부름에 이제 응답하는
네.
그래서 난민전이랑 사실 정서적으로 보거나 이런 걸 참 맞지 않는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선생님과 안 맞는. 네. 네. 저도 그래요. 네. 예. 너무
그런데 네. 그 당시 이 고요함, 이 침묵,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사회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또 정말 어떤 점에서 농담같이 나중에 농담같이 되돌아볼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정말 절박했던 어떤 실존적인 요구 이런 것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기억이 좀 나세요? 이 돌아가신 분들 뭐 이런.
이재문 선생 기억나죠.
예.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40대 후반이니까 젊은 시절에 돌아가신 거죠.
저 정도 나이.
네.
뭐 그러셨던 거죠.
그렇죠.
예.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국내 독자에게 최초로 혹은 본격적으로 선생님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같은데 이 책 책을 어떻게 쓰게 되신 거죠?
제가 그 두통에 많이 시달렸어요.
프랑스에서요?
네, 두통에 네. 많이 시달렸고, 그리고 뭔가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라는 뭔가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저도 그래서 이 택시를 그 마치고 나서 택시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자꾸 이제 택시 운전을 했던 그 기억이 자꾸 쇠잔해지니까 그걸 기록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참에 그냥 한번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또 인연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으로 있는 박원순 씨가 그 당시에 그 런던에 그 교환학생 그 저 교환 교수로 공부하러 왔었는데 귀국하면서 나보고 그래도 글을 쓰라고 이러면서 그 당시 워드 프로세서를 저한테 넘겨주고 갔어요.
아, 귀국하면서 박변사님이
네, 네, 그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뚜닥뚜닥 거렸죠.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15년이나 한국 사회와 동떨어져 있었고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래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한 게 이제 바로 그 뭐죠 넉살 좋다. 넉살 좋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 표현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는
네.
기억은 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그 사전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자.
네.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그 단어가 뭔지.
그걸 네. 찾으려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그냥 번개처럼 떠오르는 거. 그 표현이 넉살 좋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단어는 생각 안 나는데 그런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면 내가 글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했던 거죠.
써서 어떻게 친구들한테 원고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임진택이죠.
네.
임진택이한테 그랬더니 임진택 씨가 창비에 이제 연락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대학 동기였던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친구한테요.
네.
오늘 홍세아 선생님 나오신다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아, 파리의 택시 운전사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사실 책 정말 안 읽는 친구거든요.
네. 이거 들어도 돼요? 정도면? 이거 듣는 친구잖아요. 이거.
네, 들어요. 괜찮습니다. 네. 아, 이 친구가 알 정도면 이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다. 이런 생각이 그런 걸 절감을 했는데 선생님 이 책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제가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기반으로 선생님의 파리 망명 시절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네. 망명 생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생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심지어는 어떠셨는지.
참 어려웠죠. 전망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고. 근데 이제 저보다 제 처가 항상 이런 상황이 오면 애기 엄마가 더 그 상황에 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역시 여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먹물이 들어 있어 갖고 몸을 움직일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궁금해요.
해외에서 하고. 보면 특히 그렇죠.
네,
여자분들이
그래요.
되게 잘하시고.
네. 그래서 외국어도 여자분 여성 쪽이 더 잘해요.
빨리 익히시고.
네, 빨리 익히고.
그렇죠.
그래서
무지 묘한 공감대.
네, 공감대. 네,
제 친 그래서 제 처가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숨을 돌리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프랑스에서 북유럽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 이 보편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든지 또 그 서민의 경우는 거의 자기 부담이 없는 의료 혜택이라든지 그 뭐 저로서는 두 아이의 교육 문제가 있었으니까 무상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수당 거기는 이제 주택정책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 명 이상의 지자체 시민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을 짓게끔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한 사람당 9평방미터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그래서 저같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 이 집세를 일부를 보존받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 이 보호를 받은 그야말로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이런 지점에서 혜택받은 부분이 있죠.
몸으로 좀 이 파리 프랑스를 경험을 하시면서 한국하고 약간 다른 삶의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그렇죠.
배우신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어쨌든 학생으로서 이제 혜택받은 뭐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 누가 KS를 알아줄 거며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방인인데다가 가난한데다가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뭐 공부를 하는 유학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피하는 피할 수밖에 없는 한국 그 그렇죠. 교포 사회에서는 네. 그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면 역시 이 물론 이제 제 처의 어떤 생활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에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프랑스 사회가 튼튼하지 않지만 북유럽보다는 모자르지만 그래도 그들이 갖추고 있는 그런 이 보편복지의 혜택을 받은 것. 전 그렇게 생각하죠.
이민자들이 대부분 보면 네. 미국에서도 보면 결국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생존하는 거잖아요. 네. 한인 사회가 성장하면 그 안에서 장사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건데 생각해보면 선생님 이제 망명객이었고 세상에 그것도 이제 관련 사건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난민전이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쩌면 택시 운전도 하시게 된 네. 이유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먹고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면이 좀 있었던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독일만 해도 광부들이 있었고 간호사로 간 분들이 있어 한인 커뮤니티가
그리고 거긴 거기 살 분들이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었는데 네. 경제적 독립돼야 정치적으로 독립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업에 오거나 유학생이거나 이런 분들은
돌아갈 사람들
돌아갈 사람들이니까 네.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지 못한 거죠.
파리에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당시에 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순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두통인데요. 두통이 왜 이렇게 자주 왔는지 그런 거의 이제 이 속이 있는 걸 다 개어내야 이제 그것이 이제 좀 가라앉고 한 달에 한 두 번 뭐 한두 번씩 꼭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주 심하게 두통이 왔었군요.
네, 네, 그런 것이. 근데 그게 참 놀랍게도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 책을 내고 나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아마 내면 어떤 뭔가 응어리가 졌던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어떤 힘듦이라고 한다면 역시 전망 없음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이제 그건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고문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정말 차원도 다르고 다르지만 이 생활이 언제 끝날 언제 전망이 올지 특히 80년대 전두환 치하 이 시기는 좀 뭐 국내에도 그랬지만 뭐 전혀 전망이 안 보였으니까 지금이야 되돌아보면서 87년 6월 항쟁을 얘기하고 하지만
네.
80년대 초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시기가 어려웠던 그런 점이죠.
책에 관한 얘기로 살짝 돌아가 보자면요. 95년도에 출간된 책이고요. 거의 20년 전, 20여 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 아직도 선생님 인터뷰 때마다 이 책이
네.
언급이 되죠.
그렇죠.
이 책에 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책을 낼 때마다 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선 책 쓸 때마다 판매량이
판매량.
그 얘기는 많은 저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신 그 유명한 저자들 많은 분들이 책을 낼 때마다 어떤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 판매 권수는 반씩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거야 뭐 처음에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책이 저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이 드러나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를 뭐 소개한다거나 이럴 때 뭐 당연히 그 책이 중심적으로 그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네, 저자로서 애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도 뭐 질문을. 가장 저로서도 가장 그 애착이 가는 책은 역시 뭐 첫 책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 책에 등장하는 똘레랑스라는 표현
네.
이 표현을 최초로 유행시킨 장본인으로
선생님 오시기 전에 있는데. 저희가 농담을 많이 한 게요
네.
그 창비식 표기잖아요 똘레랑스
아, 예, 그렇죠.
아시죠? 원래는 우리 맞춤법에다 네, 똘레랑스인데 네,
그것도 파리
네, 파리 저도 파리 책을 쓸 때마다 창비에서 책을 내면은 독자들한테 이거 무슨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
네.
쌍시옷 그런 비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나 이게 정말 저는 이 똘레랑스라는 단어야말로 창비가 이 맞춤법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사례에서요.
그
사실 선생님의 공로인 게 누구나 다 똘레랑스라고 쓰잖아요. 아무도 톨레랑스라고 쓰는 사람 없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뭐 교과서인가 어디 나왔다는데 거기도 톨레랑스로.
교과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거는 아예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농담을 한참 했었거든요. 이 창비에서
똘레랑스에 관해서 이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서 차이에 관한 개념을 좀 드셨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인상 깊게 본 뉴스가 대학 교단에서 막시즘 강의하던 강사를 학생이 학교 당국하고 국정원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고발 대목이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이 내용으로 학생이 강사를 고발했더라고요. 이게 물론 특수한 아주 개별적 예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게 자꾸 하나의 사례, 증례처럼 여겨져서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뭐 부정해서는 안 되는 이념인가라는 그런
지금 우리
생기고.
상황 시대를 좀 보여주는 그렇죠. 사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뭐 어차피 캐피탈리즘이건 막시즘이건 둘 다 이념이고 두 개의 이념 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뉴스를 보면서 사회가 점점 심지어는 젊은 층 그것도 대학에서 대학 원생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급속하게 좀 경직 되어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홍세호 선생님께서 그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출간하면서 똘레랑스를 언급했던 당시가 95년인데 이번에 그 서문을 읽으면서 세상 변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뭐 짧은 시간에
네.
예, 그렇게 되게 뭐 똘레랑스라는 가치가 사회 전반에 이렇게 그 자리 잡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역시 이제 또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게서 이제 대학원생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에서 드러나는 그야말로 그 기본 자체가 그거는 똘레랑스의 이 문제보다도
거기까지 기본 갈 것도 없는
갈
거죠.
갈 것도 없는 거죠. 그 기본이 이렇게 없다는 거죠. 이렇다면 사회 시간에 제가 뭐 과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사회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거, 비판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우리는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상황이 오면 번쩍 놀라갖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현실이죠. 지금 이게 정말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상 사실 수업 시간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렇죠.
대안을 계속
그렇죠.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그 생각의 좌표
네,
하고도 연결이 되는
네,
얘기인 거죠. 그게 전부 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망명 생활을 끝나고 2002년에 귀국하셨을 때는 사실 한국이 굉장히 막 스펙타클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때 심경은 어땠어요? 귀국 결심하시고 돌아온 오랜만에 돌아온 땅에 대한 느낌?
그게 이제 그 어쨌든 국내에 계신 분들은 20년 동안 계속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내용을 모른다면 저는 이제 제 표현을 하면 이제 절개된 단면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 절개된 단면이 20년 만에 이제 확 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도 문화적 충격이 있었는데 그건 그야말로 이제 제가 이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유신 체제의 그 시절의 공기에 비하여 유럽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너무 가벼워진
네.
이런 느낌. 그게 이제 문화적 충격이었는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제일 강한 문화적 충격은 돈독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돈밖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모습들. 온통 돈 수치
네.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대박 나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이게 저로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돈에 돈이 중요하지만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든 것을 그걸로 이 수치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잘 아시지만 에릭 프롬이 얘기한 존재냐 소유냐에서 오로지 소유밖에는 지금 관심이 없는 온통 소유로만 그리고 실제로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는 이러면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아파트 선정 같은
소유가 존재를 네. 규정하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이 그 광고 카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인간성 정서가. 자체가 훼손됐다는 네. 거죠.
그런 광고가 용인되는 사회가.
용인되는 사회가. 네.
사실 용인되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상력을 조금만 발동해도 정말 그 주거 공간이 나쁜 사람, 아주 안 좋은 열악한 사람을 상상해 보면. 그 사람에게 대놓고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닌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럴 만큼 그렇게 이게 바로 인문적 소양 자체가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문 그런 것에 그게 자꾸 이제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점이기도 하죠.
그게 좀 많이 놀라셨군요.
네, 그게 굉장히 그게 가장 놀라운 점이었어요. 그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IMF 위기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더 강해졌겠죠. 아무도 이제 날 돌봐주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국가고 사회고 없고 내가 가진 돈밖에는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네. 것이 이제 IMF 학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귀국 당시에 2002년 귀국 당시에 홍세화의 눈으로 지금의 홍세화를 보면 이런 모습이 될 줄 예측하셨을 것 같아요. 진보신당 대표를 하는.
그거는 꿈 외의 생각이었죠. 전혀. 근데 네. 그것도 역시 상황의 부름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렸네요.
사실 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전체 책에 흐르는 저는 두 가지 어떤 느낌이랄까. 하나는 프랑스가 갖는 이국적인 낭만 안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건 아까 얘기한 사회부장 이런 거 다 포함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그 어떤 좌파적인 시선이 공존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한쪽에는 약간 낭만이 있고요. 노래 부르고 연극하고 한쪽에는 늘 운동이 있고 그런데 대개 나이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이 좌파적인 시선은 좀 줄고 낭만적인 회고가 느는 게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선생님 좀 이상하세요? 갈수록 반대로 가는
거꾸로 가니까
갈수록 좌파적 시선은 강해지고 낭만 얘기는 오늘도 제가 선생님 모시면서 걱정한 게 네. 완전 운동권 얘기만 하고 가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배우는 그런 네.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 사회를 보는 자본주의 문제 이런 어떤 네. 선생님의 좌경화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20년은 좀 뺐으면 좋겠고.
네.
이건 좀 지금 이제 사실 제 이제 그 학교 동기나 이렇게 만났을 때도 제가 동기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동기들을 만났을 때요.
네. 계속 속으로 이 친구 나하고 동기야 이렇게 속으로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참 선배로 느껴지니까.
다들 형 같군요. 네, 친구들이.
네. 이게 왜 그럴까?
조로 일찍 늙은 걸 보신 거군요.
그게 한국 사회 이게 그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프랑스 사회에서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그런 학벌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과정을 겪는 40대 50대를 겪으면서 갖게 되는 어떤 몸에서 우러나오는 네. 몸에 어떻게 배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관장 같은 걸 하면서 배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 따져보면.
그렇죠. 네. 권력 이런 네.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나이에 이제 이 아까 말과 활도 나왔지만 얘기도 나왔지만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것이 할 땐가? 사실 그렇잖아요.
네.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깃발을 들 나이는 좀 지났는데 내가 이 나이에 왜 계속 깃발을 들고 있나 하는.
그러니까. 이게 네. 도대체.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이 우선 첫째는 23년 동안 이제 프랑스 사회 요거를 좀 소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소고하진 못하더라도 밀도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한국의 1년이 유럽에 한 3년 정도 되는 게 아닐까 싶으니까 한 프랑스에 있었던 기간이 그걸 한 7, 8년 정도로 네. 15년 줄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야 조금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사회적 나이는 좀 젊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예, 그런 면이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형처럼 느끼는 이유 같아요. 그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것도 문화적인 그런 면도 있는데 심지어 한국에서는 어느 카페 가면 나이 든 사람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카페에서도 네. 그래요?
카페에서도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있고 노는데 이제 이런 데는
노는데 뭐 예. 그런데 이 그 어디에서나 이 파리나 이런 데서는 어느 장소든 다 모든 세대가 같이 어울리거든요. 근데 어디 한국에서는 50대 지나면 전부 등산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뭐 이 뭐 홍대
가는 데가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죠. 세대별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미 나이별로 어느 그 사람의 몸이 둘 자리가 규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걸 종로에서 너무 잘 느꼈어요. 그 종로 삼가역, 그 세운상가와 그렇죠. 탑골공원이 네. 있는데 도로 사이에 두고 양쪽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탑골공원 주변은 전부 다 할아버지들.
네,
그것도
그렇죠.
신기해 할머니는 없어. 할아버지들 막 그거 이쪽은 그러니까 서울극장 쪽은 젊은 사람들
다니고
그래서 아주 기괴한 광경으로 봤던 그런. 생각이 그래요. 났네요. 네.
그게 어쩌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게 선생님의 어떤 이 좌파적 시각을 좀 벼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글쎄요. 그건 또 한편으로 이 뭐 부족하지만 어쨌든 부족한 대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그런 것이 물론 뭐 어쭙잖은 얘기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무튼 뭐 한국에 오면서 그때 이제 초기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나름대로 이제 호의적으로 인사차 하는 얘기죠. 적응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왜 그랬는지 어쨌든 그때부터 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그게 뭘까?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나를 어쨌든 지킨다.
네.
글쎄 그런 표현일지 뭐 아무튼 돌아올 수 있게 돼서 돌아왔지만 내가 뭐 적응해야 된다. 이게 적응한다는 게 뭘까? 라는 이런 데서 나 적응하러 온 거는 아니다. 이런 것이 아마도 또
네.
그런 거
일종의 관련... 선생님이 정체성이었던 거죠. 난 여기 적응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진보신당 대표 경험은 어떠셨어요? 네 당대표 진보적인 정당 책임을 지는 자리였고 참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네. 사실 그 깜냥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안 맞죠.
아까 제가 그 난민전 비슷한 스토리가 계속되는 거죠 지금. 네.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랬잖아요. 상황의 부름에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 누군가 이 그 자리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비어버렸다.
네.
근데 그건 있어야 될 자리다. 그러면 뭔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항상 저는 이제 가장자리 주변에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학생 운동 때도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그 학생들이 다 쫓겨가고 군대 끌려가고 그러니까 학교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선언문 써가지고 또 제적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미리 앞에 서본 적은 없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바꿔보자면 진보신당 대표를 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뭐가 있고 잃은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건 많죠.
네.
이런 건 많은데 많은 것 이런 게 많은 것만큼 얻었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 정말 옷에 맞지 않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정말 힘들었는데 그만큼 사람이라는 건 역시 힘들어야 또 그런 그 어려움을 겪어야 또 이런 게 있어야 그만큼 또 얻는 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것이 이 진보진도 1년 하면서 또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한 편이고요. 현실 네. 한국 사회의 진보 진영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 있을 때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속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뭐 노동 진영이든 뭐 이 진보 정치 진영이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약간 주체로 서게 되니까 예전에 안 보이던 게 좀 그렇죠. 보이는 게 더 네, 생긴 그렇죠. 거군요.
사실 책임지는 자리인데 책임을 질 만한 사람도 못 됐는데 그렇게 됐죠.
저는 그것과 좀 관련해서 네. 이론과 현실 정치와의 괴리 이것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통합진보당 출범 과정에서 어떤 모멸감 이거 말씀하시는 인터뷰를 제가 네.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진보는 싸움의 과정 자체가 그 싸움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세계와 닮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뭐 저는 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제가 이제 막 당 대표에 이제 나설 때였는데 통합진보당 이제 그 당시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에서 이제 탈당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참여당에 이제 세 당이 합쳐져서 통합진보당으로
만들어진
그 네. 상황 자체에서 저로서는 정말 이게 완전히 짓밟 핀다는 느낌이었죠.
짓밟힌다는
예, 진보 신당인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통합 진보당 진보는 우리로서 이렇게 통합되었다라고 네. 할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그걸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게 소수자나 약자의 처지를 다수자나 강자는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짓밟혔다라는 거죠.
통합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름도 통합 진보당. 진보신당이 있는데 진보신당에 있던 사람들까지 나가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진보신당은 이게 이제 소멸되라는 거죠.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막 이제 대표로 나섰는데 그런 데서 오는 이 아무리 갈 길이 달라져서 이렇게 갈라선다 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여지는 항상 남겨둬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될 걸로 봤다는 이런 점이 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보수에 비하여 더 못한 지점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수는 어쨌든 그 이익이 있으면 뭐 이합집산만 하잖아요. 그런데
네.
진보는 그런 점에서 좀 좀 유연해야 될까, 뭐 섬세해야 될까 이런 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더 부족한 그런 면을 본 거죠. 아무튼 그때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명에서 왜냐하면 전혀 진보신당이 있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진보신당이 어쨌든 지금 녹색당보다 조금 더 조금은 더 뭐 거의 비슷하지만
네, 지지가 조금 더
조금 더 있는 한에는. 많은 사람들이 녹색 사회당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명을 바꿀 때 그거 녹색이라는 말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예죠. 뭐 이를테면 그것이 이제 패권주의로 나타나거나 이런 것이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나오미 울프라는 그 미국의 비평 사회 비평가가 말한 우리가 싸우는 과정은 그 과정 자체가 싸움을 통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인데요. 실제 그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 목적에 오르면 수단이 모두 다 정당화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정말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좀
그걸 좀
봅니다.
몸으로 좀 느끼신 거네요.
네,
그런
그렇죠.
배제랄까
네,
이런
배제죠. 네, 배제에 대해서
그 배제에 관해서 선생님 인터뷰 중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예전에는 배제된 사람들이란 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착취당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어딘가 코너에 몰려있다. 그리고 절박할수록 그렇고 고립돼 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대변한다는 진보 세력이 어떤 정치적 주도권이나 내부 다툼으로 그들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을 이런 상황을 직접 바로 곁에서 정치적 위치에서 네. 이런 상황을 오래 좀 접하면서 어떤 중심이랄까 신념의 파괴 이런 거 혹시 경험 그런 내적 상태 겪어본 적은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배제의 문제에 있어서요. 지금 한국의 진보 정당이 이 그 결국은 조직 노동 노동의 측면에서는 착취 당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을 대변한 게 아니고 조직 노동 이미 이 노동자들 특히 이제 대기업 뭐 민주노총 중심으로 한 이쪽을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것에서 거의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일자리 문제가 점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이미 그 앙드레 고르 같은 사람은 1980년에 벌써 프롤레타리의 안녕 이런 책을 쓰고 있잖아요. 벌써 30몇 년 전에 그만큼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IMF 위기,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특히 더 배제가 그야말로 법제화로 이루어진 거죠.
네.
이 뭐 파견법이라든지 비정직 법안이라든지 그게 또 아이러니가 한국의 역설은 바로 그것이 이 이른바 자유주의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네.
파견법, 뭐 비정규직법, 정례거법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IMF 위기가 자본의 위기였는데 이걸 노동에게 전가하면서 노동의 절반이 그야말로 이제 그 불안정한 이런 상황으로 흡수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야말로 불안정한 그리고 어떤 점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될 텐데 거의 이 노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일은 없고 거의 다 반실업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현재 그 생산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조직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 말씀하신 대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 진보 정치에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바로 표도 되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조직 노동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만 그대로 머문 이 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진보진당 대표를 하면서 그 4월 총선에서 이제 제기했던 게 배제된 사람들을 서사라는 이런 걸로 했고 그 당시 이제 그 1번을 총선 노동자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고 이제 프레카리아트라는 이런 표현을 써야 한다. 이제.
근데 그런 입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계속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어떠세요? 어쨌든 당 대표. 하시고
그 뭐 짧은 시간에 네. 그거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네네. 네. 그거는 뭐 너무 조급한 점이 있죠. 우리는 뭐 내가 있는 동안에 해야 된다. 뭐 그게 아니라 이 그 뭐 그야말로 이 하다가 자기 사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후배들이 이어서 하고 이래야지 이 마침 뭐 내가 어떤 걸 이뤄내야 된다라는 이런 조급함이 결국 이제 그런 그런 그 이 어떤 그 이 방향을 스스로 이제 바꾸는
네.
이렇게 나타나고 게다가 또 사람이 합리화하는 동물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 또 합리화하고 한국이 얼마나 현실이라는 말이 억압적인가요? 한국인 현실이라는 말이 지극히 억압적인 사회잖아요.
네.
근데 진보라는 거는 아까 어렵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진보라는 거는 현실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현실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바꿔야 할 현실이 있고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현실이 있습니다. 양 끝에 있다면
네.
어느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국사회에서는 그냥 현실 얘기하면
다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진보는 현실을 바꾸자는 건데.
그렇네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진보 진영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이라는 거죠.
저는 질문을 바꿔야 할 현실인데 이게 좀처럼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선생님 내면의 어떤 좌절감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런 좌절감으로 엎어져 있는 것 자체가 조바심이다, 조급함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정말 지금은 이제 잡초한테 대단히 미안한 표현인데요. 잡초는 없앨 수는 없지만 뽑을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잡초를 일거에 없앨 수 있는 어떤 혁명적인 어떤 이런 것을 기대하죠. 그렇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사회라는 게 민주주의의 과정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일거에 잡초를 없앨 뭐가 없을까? 사회 불의를 일거에 없앨 수 없을까? 이런 불평등을 일거에 없앨 수 없을까? 이런 꿈을 꾸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심지어는 잡초가 돼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손을 빨리 놓아버린 거죠.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잡초 꼭지를 그렇죠.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네.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일상 속에서 그게 내가 다 뽑지 못하면 내 후배가 또 뽑을 거다 이렇게 해서 내가 뽑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부 일거에 잡초를 없앨 수 있다는 그러면서 잡초를 뽑는 거는 하지 않는 네.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스님 저희 오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또 시간이 네. 너무 많이 돼서 안타깝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스님 이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특별한 계획 또는 뭐 책다방 청취자들한테
네.
여기 나온 김에 이 얘기는 네. 꼭 하고 싶다 또는 이건 홍보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사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이 나는 회의한다 이런 것에 조금 그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으로 출발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죠.
네. 네,
그렇다면 틀림없이 고집하는 것에서 조금 물러설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말할 것도 없이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앞으로의 희망과 관련되는 것이죠. 말과 활 이 관심 가져주시고 가장자리 조합에도 좀 참여해 주시고 그 말과 할 정기 구독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직 선생님은 3년이고
우리
황정은 소설가께서는 1년만 하실까요?
네, 저는 1년치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1년만 하시죠.
뭐.
네,
1년만.
네, 오늘 홍사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다 보면 굉장히 저는 교회 다녀서 그런지
네.
어떤 이 콜링 부름에 응한 사람의 얘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계속
성령을 보셨어요?
네, 부름에 응해서 늘 움직인 어떤 투사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참
저는
좋았고요.
그냥 참 인간적으로 선생님한테 매력을 너무 많이 느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시기 전에 이거 장난 아니라고 매력 장난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저 지금 눈에서 한 별이 5개 정도 반짝이는 것 같아요. 너무 빨려들어서 선생님 시시각각 표정이 또 몇 개시는데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또
고맙죠.
앞으로 예, 자주 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1시간 40분, 30분을 그냥
나 너무 재밌었어.
예. 그래요?
선생님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청춘에 전하는 정의연의 특별한 안부 안녕 내 모든 것
절대로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마
찬란했던 지난날에 묻어둔 나의 전부, 우리의 비밀들.
정의연 장편소설 안녕 내 모든 것, 창비.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프닝도 강정 10만대권 프로젝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클로징도 역시 그 얘기로 맺으려고 합니다. 강정마을 이야기와 상황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이라도 된 듯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입니다. 대개의 사건 사고들이 늘 그렇죠. 그런데 강정마을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니까요. 지난 8월 초에는 미국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이 강정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것도 언론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무시를 했었죠. 사실 올리버 스톤 정도 되는 감독이 한국을 찾아오면 막 연애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 법한데 전혀 안 그랬으니까요. 대중의 무관심,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기를 휘두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무관심만큼 중요한 무기가 없죠. 그럴수록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요. 사건 사고의 현장인 강정은 우리가 좀 잊어버리더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책다방 애청자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배도 타고 밤도 새워서 멀리 제주까지 가면서 저하고도 그렇고 황정원 작가하고도 그렇고 그냥 깊은 얘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면 찾아오는 라디오 책다방, 바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